행위와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은 그 실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방하고 본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즉 참된 것이 우리 몸에서 표현되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해 무엇을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것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단지 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단지 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외면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참된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실제 안에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그 실제를 만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매우 공허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를 너무 많이 알고 그 교리를 따라 행할 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교리를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실제를 만지지 못합니다. 한 형제가 다음과 같은 체험을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내게 큰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형제님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문적으로 그러한 일만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그럴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내 안에는 그에게 한번 엄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면에서는 만일 내가 그에게 엄중하게 말을 하면 그가 나라는 사람은 용서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의 손을 잡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하면 이것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표시가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오늘 저녁에 그에게 참된 말을 해야 한다. 그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여 그가 알게 하라. 나는 15분 이상 망설이다가 결국 그에게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사람과 악수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외면적인 온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죽은 교리를 따라 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의 마음은 참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실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그의 집에 있는 한 난폭한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 그에게 따귀를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다시 다른 쪽 뺨을 돌려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화가 나서 이틀 밤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위로 말하자면 그는 성경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가 나서 이틀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결코 영적인 실제를 만지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그러한 행위는 생명도 아니고 실제의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그들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없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에서 볼 때 그가 그렇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영적인 실제를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실제를 만졌다면 그는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을 보기만 하면 즉시 압니다. 분별의 능력은 자기가 본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영적인 실제를 만졌다면 그 일에 있어서 당신을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구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실제를 만졌습니다. 어떤 때 다른 사람이 구원이라는 이 일에 있어서 그를 속이려 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어떤 일에 있어서 만일 영적인 실제를 만졌다면 그는 실제가 아닌 것을 만나게 될 때 자연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일단 거짓된 것을 만나면 그의 안에 일종의 기묘한 힘이 그 거짓된 것을 몰아내며 그는 즉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속임을 당하며 자기에게서 무엇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서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인식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면서 남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쳐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았다면 우리는 자연히 다른 사람의 어떠함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여 어떤 것을 만지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움직이는가를 알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스스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은 당신이 그 실제를 만진 후에라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를 만지지 못한 사람은 다만 두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요, 둘째는 자기와 영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고 무엇이 성령 안에 사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을 속일 방법이 없으며 더욱이 교회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된 연고인지 교회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 아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이 죄를 자복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아멘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분명 그 사람은 공허하고 실제가 없을 때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는 그의 죄악으로 교회를 괴롭게 하고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나온 좋은 행위로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은 죄악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인 실제와는 매우 거리가 먼 자신으로부터 나온 많은 좋은 행위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실제를 만지지 못한 채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가장 어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만진 모든 것의 결과는 생명이요, 실제를 만지지 못한 모든 것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만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생명을 만지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은 비록 잘했다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만지지 못하며 그에게서 온전케 함을 얻지 못하여 그의 그런 행동을 사모하기보다는 도리어 그의 그러한 행동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을 따라 해낸 것으로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행위를 가질 수 있으나 성령의 실제를 조금도 만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 성령 안에 산다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생활한다는 뜻은 자기 자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에서 나온 것이며 육체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이 영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는 영에 속한 것이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적인 실제는 곧 당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진 그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진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이며 참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성령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그 행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의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사 우리로 오직 성령 안에 사는 사람만이 영적인 실제 안에 사는 사람임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과 실제.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가 있다면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는 곳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알므로 생명이 그들의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0절에서 그는 생명의 나타남을 말하고 여기서는 생명의 공급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몸에서 나타난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난 것을 공급이라고 말하는데 그 근원은 다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공허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를 만지지 못하고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공급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죽음이 역사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전하거나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 공급의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 배후에 실제가 없다면 생명의 공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얻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공급을 얻습니다. 실제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무 소리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공급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의 역사는 여러분이 가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거침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무언가를 얻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른 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자연히 공급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도 남에게 그렇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도 그렇게 나팔을 불 필요가 없으며 십자가를 지는 데에도 그렇게 사람의 주의를 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실제를 만졌다면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으며 우리가 느껴도 좋고 느끼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아는 교훈이 너무 많으므로 이 교훈을 따라 행하기만 할 뿐 실제의 공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급이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실제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매우 자연스럽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생명이라면 자연히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은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 당신의 역사를 나누어 주어 감상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은 사람으로 온전케 함을 얻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체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공급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죽음을 통과할 때마다 형제 자매들은 당신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서전을 써야만 사람들이 공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얻을 때 교회도 이미 생명의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움이 의식과 느낌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실제가 있다면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사람들은 다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그때의 그리스도의 몸은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무엇이 생명 공급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명의 공급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있으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로 몸이 하나임을 보게 하시길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몸이 하나임을 보았다면 그는 그의 몸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받은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또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만진 실제는 곧 몸의 공급이 됩니다. 몸의 공급은 물질적인 교통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몸의 실제를 만졌으므로 그의 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를 만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본다면 당신의 영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공급은 말과 일을 뛰어넘는 것이며 물질적인 왕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접촉한다면 당신의 체험이 곧 자연스럽게 몸의 풍성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외부 영역에만 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그들이 일할 때는 공급이 있는 것 같다가 일하지 않을 때는 공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 때는 가장 좋은 주님의 종 같다가 입을 닫으면 가장 좋은 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를 받을 때는 공급할 수 있으나 오해를 받을 때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실제를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의 공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다른 사람과 3시간 정도 함께 있으면서 단지 5분밖에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공급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거나 서로 대화를 해야만이 공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체험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한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가서 그들을 공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그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만지지 못한 사람은 공급이 없는 것이고 실제를 만진 사람은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의 체험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을 공급하는 것은 실제이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체험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은 조금 특별합니다. 만일 그가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서 역사하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역사한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나마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면 예수의 생명은 다른 사람의 몸에서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깨닫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몸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공급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머리로부터 얻은 것이 다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이 몸을 누립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만일 이 실제를 만진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며 교회가 황량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면적으로 교회가 가난하고 황량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외면적으로 우리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단체도 실패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당신이 교회의 실제를 만질 때 당신은 교회가 결코 가난하지도 황량하지도 않으며 교회는 결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실패나 기독교 단체의 실패로 인해 그 풍성이 감소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모든 지체가 머리로부터 얻은 것을 교회에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실제를 만졌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책망하면서 다른 한면으로 그들을 공급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것을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외면적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거리가 먼 것 같으며 교회도 언제 그러한 단계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인 실제를 만진다면 당신은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모를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요, 한 번도 나뉜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일단 실제를 만지면 바깥의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당신이 만일 그러한 실제를 보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공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실제를 볼 때만이 공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은 십자가의 체험에 근거하며 또한 몸의 실제를 만진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공급도 우리가 이미 교회에 준 생명에 근거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에게 표현된 것이 이미 교회에 준 것이라면 성령도 간증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은 간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생명으로 공급하고 다시 그 말을 해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도움이 만일 단지 사람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하여 좀 더 알도록 도울 뿐이라면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양식은 생명이며 교회의 공급만이 교회의 양식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교회에 얼마나 주었는가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신은 교회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당신이 이미 교회 앞에 서서 공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일 그 실제를 만지지 못했다면 당신은 사람에게 공급할 것이 없습니다. 영적이며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로 공급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므로 몸의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몸을 보지 못했다면 공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입이 먹는 것이 몸이 먹는 것이며 눈이 보는 것이 몸이 보는 것이며 귀가 듣는 것이 몸이 듣는 것이며 한 지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몸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이든 간에 그가 받아들인 것은 몸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이 몸의 생명은 단체적인 생활일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실제를 만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리에 불과하고 몸은 비유에 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급을 얻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몸의 지체요 전체가 한 몸이므로 여러분은 단독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가 한 이 말은 공허한 말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바울은 몸의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몸의 실제를 만지지 못했다면 그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근원을 만지고 실제를 만지게 하사 매우 자연스럽게 교회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의문과 실제. 우리가 만일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한다면 많은 의문을 산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관한 일을 듣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집이 있다면 당신은 이 집에 방이 몇 개이며 창문은 얼마나 큰가 등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분명히 아는 모든 것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실제 가운데 산다면 당신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안다면 그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하여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으로 영적인 방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분명히 해줄 수 있을 뿐 그로 이해의 방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분명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경우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으로 분명히 이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했을 때 나다니엘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니엘은 실제를 만졌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실제를 만졌으므로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영적인 일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일단 실제를 만지면 설명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안에는 빛이 있고 알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떤 곳은 사람으로 매우 쉽게 오해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만일 거기에 있다면 사람은 영적인 실제를 만지게 되는데 사람이 일단 영적인 실제를 만지면 오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는 흑암의 표시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실제를 만졌다면 오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많은 때에 영적인 실제는 우리 몸에서 여전히 단어에 불과할 뿐 우리는 결코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만진 그것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며 14절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고 인도하여 모든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 가지 큰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성령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실제를 보고 깨닫게 해주며 성령의 다스림은 환경의 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영적인 실제 안으로 인도합니다. 계시는 모든 영적 진보의 기초입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계시를 얻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많고 그의 바깥의 행위가 좋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천박하며 한 걸음도 내딛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면에서 성령의 계시에 성령의 다스림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 계시는 그 사람에게서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는 기초요, 성령의 다스림은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느 일정한 시기는 성령의 계시이고 또 어느 일정한 시기는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과 함께하는데 그분이 계시하실 때 그분이 다스리시며 또 그분이 다스리실 때 그분이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를 말할 때 다스림도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탁하신 일을 아들이 다 이루셨다고 믿으며 또한 아들이 성령에게 위탁하신 일을 성령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실제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 큰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 가운데 교회에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체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령의 역사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듯이 성령도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신실함과 성령의 역사의 완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 참된 것, 즉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면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사 우리를 그 참된 것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습니다. 즉, 성령이 그의 몸에 매우 적게 역사하고 조성한 것 같으며 그는 자신을 돌보는 것도 부족해 남을 돕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자기의 필요도 못다 채워 남을 공급한다는 말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일 남을 돕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영에 의해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영적인 실제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성령의 많은 다스림과 많은 시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곤고한 가운데 두신 것은 그를 광활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신 목적은 그들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곤고하고 가난하게 할 뜻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들을 너그러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들을 믿음에 부요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교회가 장래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느 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게 광활하다는 것입니다. 광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4편 1절에서 말한 너그러움은 당신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 광활한 곳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하여 곤고함이 당신을 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며 이 같은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두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혔어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감옥의 문이 비록 닫혔으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성령은 원래 곤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애석하게도 어떤 때 우리는 곤고함에 떨어져 올라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욥으로 고난을 받게 한 목적은 그를 주님의 결말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욥은 주님의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애석하게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결말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시련을 받을 때 그 시련 가운데 쓰러지고 맙니다. 그들은 곤고에 묶여 광활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즉시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므로 결과적으로 시련에 묶여 광활한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곤고함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매우 빈곤합니다. 그는 영적인 실재가 부족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쓰기에도 부족하여 남을 돕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풍성하여 당신은 그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며 그를 완전하게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앞에 가면 그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그가 풀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가서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다만 고개를 숙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풍성은 당신의 어려움이나 당신의 빈곤함보다 커서 그는 당신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는 풍성함으로 공급이 있으며 그의 이 풍성은 그가 그 실제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가 금등대의 간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교회의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또 믿음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또한 다른 사람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당신에게 떡을 빌리러 왔는데 당신이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면 당신도 가서 다른 친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떡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대체 얼마만큼의 떡이 있습니까? 많은 때 우리는 일시적인 기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기도가 풍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1년,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것이 조금도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가난한 것인지. 빈궁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부족하고 성령의 제안을 받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너그럽고 풍성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거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과정과 역사는 교회를 풍성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질병이 교회의 풍성을 위한 것이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교회의 풍성을 위한 것이며 얼마나 많은 타격이 교회의 풍성을 위한 것이며 얼마나 많은 좌절이 교회의 풍성을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사 안일하게 나날을 보낸 결과는 영적인 빈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조금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조금도 없으며 성령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실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 조성시킬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가 들은 교리는 매우 많으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풍성이 그의 풍성이 될 수 없으며 그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쓸모가 있는가의 여부는 모두 성령이 우리의 몸에서 역사를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령이 한 번도 그를 괴롭혀 본 적이 없거나 그의 빈곤이 정해진 운명 같은 단계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긴 모든 사람은 주님이 느슨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련이 우리를 너그럽게 하고 풍성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한번 거치면 그만큼 풍성해지며 한번 어려움을 거치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게 되어 결국 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자매가 13살에 구원을 받고서 103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100세 때에 한 형제가 그녀에게 가서 하나님이 왜 그녀를 이렇게 오래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것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것이라네. 오, 그녀는 풍성한 사람입니다. 또 한 자매는 40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중 35년간은 귀가 먹었었습니다. 한 형제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아주 건강할 때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교회 안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많은 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다네. 그러나 오늘 나는 여기 병상에 보낸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기도의 일을 해왔다네. 그녀는 결코 그녀의 병 때문에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곤고가 그녀를 너그럽게 했고 곤고가 그녀를 풍성하게 했으며 또한 그녀의 풍성은 교회의 풍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그들이 교회에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들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병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교회를 공급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는 집회에만 올 뿐 기도는 하지 않으며 말씀만 들을 뿐 기도는 하지 않는데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것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무엇이 영적인 실제인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미 넘어졌어야 하는데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풍성은 말의 문제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거쳐서 교회에 공급할 것이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 성령은 거기서 기회를 찾아 우리를 이끌어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실제 안으로 인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때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쉬운 길을 택하며 시련이 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그를 이끌어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의 몸에서 일할 기회, 즉 그로 하여금 그가 얻은 것을 교회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할 기회가 없습니다. 당신이 일단 성령의 다스림을 피하면 당신은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길 희망할 수 없으며 당신은 너그럽고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잃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광활한 곳에 이를 수 있으며 교회에 공급할 뭔가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이끌어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완전하고 더 철저한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배움과 축적이 있기를 원하며 이러한 배움과 축적이 교회의 풍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풍성은 장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불을 거치지 않고 산출된 금은 없으며 불을 거치지 않고 산출된 보석도 없으며 고통을 거치지 않고 산출된 진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공허한 대화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며 우리로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영적인 실제 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